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프로 담당 함강은입니다. 가을은 날씨가 쾌적해서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등산은 체중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1시간에 약 500칼로리를 소모할 정도로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전신을 사용함으로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등산을 하려면 산을 오르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산에 오르면 근육이나 관절이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살짝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아야 힘이 좋게 들고 자세가 안정돼서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발 앞부분에 체중이 실리면 다리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발끝과 무릎이 일자가 되게 하고 다리가 팔자 모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힘이 들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몸의 피로도를 증가시킵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보폭을 좁게 하고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산을 내려올 때 허벅지 근육이 손상되기 더 쉬운 탓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길어져 같은 무게라도 더 큰 자극을 전합니다. 실제 근육세포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혈중 크레아티닌산 분해 효소 농도는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높습니다. 무릎이 받는 압력을 줄여야 관절통이나 근육통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무게를 줄이고 등산용 스틱을 사용해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산을 내려온 후에는 다리나 어깨, 복부 등 전신 스트레칭을 위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통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려녕성 동화현 금두 조선족 만족향 광신 조선족 민속촌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의 글입니다. 동화현 현성 소재지 쾌대무에서 려녕성 방향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한 20km 달리다 보면 바로 길 오른편에 산을 뒤로 하고 경야에 자리를 잡은 금두 조선족 만족향 광신 조선족 민속촌이 시야에 나타납니다. 다른 곳의 으리으리한 민속촌들과 비교할 때 이곳의 민속촌은 겸손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리나무를 꺾어다 엮어서 세운 울바자나 얼기설기 갈라터진 황토벽, 벼짚으로 얹은 이용, 머리를 숙이고 허리까지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나따란 출입문, 거의 넘어질 듯한 굴뚝, 지주집을 연산케 하는 빨간 기와집은 한 채도 없고 전부 다 허술한 초가집들 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까지 궁상이었던 허구한 세월, 가난의 년대를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인 조선족 초가 삼간입니다. 모를 것도 많고 또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민속촌을 꾸렸는지 배우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광신촌에 서기로 있는 김명옥 씨는 말의 겸손한 초가삼간 민속촌처럼 자세를 낮춰 조선 쪽 민속촌을 소개합니다. 알고 보면 실은 주말 같은 날이 오면 사전에 미리 전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서 밥 먹으러 왔다가 굶어서 돌아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큰 내실을 탄탄히 굳힌 곳입니다. 마을에 호적을 둔 조선족이 850여 명 되는데 대부분 외지로 로무를 나가고 현재 집에 있는 사람은 200여 명 정도입니다. 남들은 특색촌이요, 특색산업이요 하면서 마을 건설을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촌이고 큰 길 옆에 있어 교통이 나름대로 편리하고 해서 조선족 민속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명옥 서기는 마을에 남은 조선족들을 거느리고 2016년에 지금의 이 자리에 민속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을 제목은 뒷산에서 배우고 벽을 바를 황토는 마을 주변에서 파오며 지붕에 얹을 벼집은 마을에서 경작하는 논밭에서 해결하고 자력 갱생할 수만 있다면 일전 한 푼도 절대 허투루 돈을 팔지 않았습니다. 투자할 돈은 얼마 없는데 그렇다고 일은 멈추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한된 자금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애초부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대상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신촌에서는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그 해에 그럴싸한 민속촌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조선족 민속촌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돼 나가기 위해 마을에서는 경영권을 현재 능력 있는 한 료식 숙박업체 양도하고 매년 일정한 액수의 양도비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빈곤을 부축하려면 우선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뜻부터 세우도록 도와주라고 마을에서 스스로 나서서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전력을 다하니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지했습니다. 광신촌과 현지의 정부, 경영업체에서는 민속촌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루계로 350만 원을 투입해 초가집 5채를 포함한 식당, 휴식오락터, 농가민박, 과일야채농원, 꽃밭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을 가설하고 600여 미터의 아스팔트 길을 닦았으며 주차장과 공영장도 건설했습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180만 원을 투자해서 민속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통화 현승에서 사는 양시성인 여성은 광신 조선족 민속촌이 예전보다 몰라보게 변모했다면서 60년대의 조선족 농촌 생활을 상기하도록 하는 이곳의 집은 민족 특색이야말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한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민속촌이 일떠선 후 부분적 조민들은 자기의 손재간을 발휘해 민속촌과 손잡고 조선족 김치, 뚝 같은 것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그 수입 또한 짭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남새 농원 공사가 완공돼서 사용에 들어가면 조민들은 또 거기에서 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광신 조선족 민속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통화현에서는 이곳에 내려와서 조선족 문화예술축제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 창건일을 맞으며 조선족 문예 공연도 조직했습니다. 만약 민속촌이 없었더라면 이런 활동들이 광신촌에서 열릴 가능성이 아주 희박했을 것입니다. 민속촌이 소문을 놓자 결혼식이나 동창 모임, 친구 모임 같은 행사도 이곳에서 자주 열리곤 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민속촌 건설로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곳밭 면적은 15,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자초국이라고 하는데 이 꽃을 심기 전엔 1년생 화훼를 심었는데 싹을 해서 일꾼을 써가면서 봄에 꽃을 심고 또 풀을 뽑고 하다 보니 돈을 적지 않게 팔았다고 합니다. 자초국은 단연생이고 생명력이 왕성해서 풀을 뽑아주지 않아도 문제없이 잘 자랍니다. 또 꽃도 오랫동안 핍니다. 민속촌도 자초국처럼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완강한 생명력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광신촌의 김명옥 서기는 이렇게 말하면서 민속촌의 미래를 자초국에 연결시켜봅니다. 비록 처음 시작 때에는 전망 계획이 없어 자신들만의 힘에 의지해 시작하다 보니 어설프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틀을 잡아가고 세련되어 가는 민속촌입니다. 김명옥 서기는 마을에 몇 호 안 남은 빈곤 호들도 이제 올해 안으로 전부 빈곤에서 해탈되는데 민속촌에서 생긴 수입이 거기서 한몫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남성 봉구현의 농업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성 봉구현에는 주둥은처럼 농민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반머리에서 밀짚 모자를 쓴 채 커다란 손을 내미는 그의 손은 거칠면서도 힘있습니다. 주릉우는 중국과학원 봉구 농업생태실험소의 부소장으로서 이곳에서 3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미리삭을 들어보면 미랄이 충분한지 또 무슨 거름을 주는지 알아낼 수 있는 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 지식인이라고 자처합니다. 올해 67세인 현지 농민 봉문원은 오늘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이곳 과학자들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황하 부간에 위치한 하남성 봉구는 초유록 동지가 사업한 적 있는 란고현과 강을 사이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곡 황하의 마지막 구빈돌입니다. 단열의 현지 자연환경은 란고현과 같았으며 수재나 풍사, 알칼리성 토양 등으로 심중한 재난이 반복됐습니다. 1964년부터 중국과학원 조명한 과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알칼리성 토양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어 농업 종합 개발을 전개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축가정, 웅리, 리전성, 로용상 등 조명한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왕준친, 부적평, 조기구, 유인배, 장가보 등 유명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비록 번화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순수한 농촌이지만 이들은 현지의 파수꾼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은 결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현지에 뿌리내리고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세차게 흐르는 황하마냥 과학연구의 한 길에서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해방 초기 봉구는 전형적인 농업현이며 먹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로 나섰습니다. 농경지 100만 모 중 절반이 알칼리성 땅이며 무당 수확권은 40근 내지 50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5년 전 흰 와이셔츠를 입은 낯선 사람들이 봉구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삽과 계기를 메고 매일 알칼리성 밭을 돌았는데 당시 마을 주민들의 경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동등한 체격의 중년이 선뜻 나서 말을 건넸습니다. 이 중년이 바로 중국의 저명한 토양학자인 옹이이며 후에 중국과학원 학부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알칼리성 토양의 산생 원인을 찾던 중 옹이는 현지의 지하 수위가 한 메터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토양에 흡착된 후 인층 증발하다 보니 연물 중의 염분은 토양 표면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황화와 지나치게 접근해 있는 데다가 황화가 주변 땅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식적 제한으로 황하인수공상을 대량으로 건설하면서 지하수위를 크게 높였기 때문에 토지의 알칼리성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옹이는 현지 간부들을 이끌고 황하인수계를 수정하고 지하수위를 낮춤으로써 토지의 알칼리성 원천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알칼리성 토양의 재정비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묘차례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모두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논두렁에서 사고하던 중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옹이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계 우물로서 알칼리성 토양의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우선 그는 성수원촌에서 기계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재력과 물력이 딸리는 상황이라 디젤 엔진을 이용해 우물을 팠고 이어 벽돌식 성수 통로를 건설했습니다. 옹이는 군중들을 동원해 깊은 우물을 다섯 개 판 후 배수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이용해서 알칼리성 토양을 재정비하기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 소금기가 다분한 물이 배수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토양이 재정비되면서 밭에서 보리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산량도 단숨에 배로 늘었습니다. 그해 성수원촌의 대대회계였던 류진덕은 우물을 파기 전에는 인당 식량이 몇 량 정도였다며 이듬해에는 인당 배급량이 70근 내지 80근에 달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국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현지에 255개의 기계 우물을 팠습니다. 봉구는 1965년부터 단위당 알곡 수확구가 100근 아래로 감산한 적이 없으며 알칼리성 토양 면적은 예전에 50만 4천 무에서 1969년에는 30만 무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성수원촌은 사원향촌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올해 70세인 류사괴 농민은 당시 이무적으로 우물 파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류사괴의 로인은 현재 말은 크게 변했고 빈곤에서 언영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국가에서 식량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20세기 80년대 초 국내 량곡 생산 총량이 한동안 배회하는 과정에 인구는 4,895만 명 늘어났습니다. 국가 식량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가 재차 농업과학자들의 어깨에 놓여졌습니다. 1983년 농업과학자들은 재차 봉구를 찾아 중국과학원 봉구 농업생태실험소를 건립하고 만무의 시험전을 만들어 장기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증산을 두고 한때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량곡을 단실 내 증산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면서 비료를 농민들에게 나눠줘 산량도 높이고 시간과 일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생태실험소 소장이었던 부적평은 이를 반대해 나섰습니다. 그가 볼 때 비료로서 산량을 높이는 것은 부정적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가뭄이 들어 물이 없을 경우 비료로서는 증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렬한 토론 속에서 종합적 정비 대책이 우세를 점했고 나중에도 그 정당성이 입증됐습니다. 과학자들의 실사구시적인 태도는 현지 군중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가에서 도급 정책을 경솔하게 개변시키지만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만무의 시험전은 농민들의 도급지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당시 정책을 위반해서 책임을 질까 우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업무 전개를 두고 주름우는 현지 간부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가정일을 돕는 것으로 4개 대대 토지를 통합해서 만무시험전을 만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주릉우는 과학연구에서 반드시 실사구시 정신을 발행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로세대 과학자들이 남긴 사업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농업과학자들은 봉구지역에서 식량증산을 실현할 수 있는 답안을 찾았습니다. 토양 재정비 방법과 인프라 시설 건설로 만무시험전의 밀과 옥수수의 무당 수확구가 천근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주변 지역의 무당 수확구는 고작 400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88년 2월 중국과학원 리진성 부원장은 봉구 경험을 회보하면서 황하와 회화평원 지역의 농업 종합개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993년 수치에 따르면 황하와 회하, 해하 지역의 량곡 증산 규모는 전국 증산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봉구현 농업 종합개발 판공실 전주임 왕계는 과학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봉구는 굽은 길을 걷지 않고 농업 발전 방향을 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봉구를 전국 농업종합개발 발원지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신세대 과학자들의 연구는 증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량곡기술 장악하는 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정확히 대해야 한다는 중대한 명제를 제출했습니다. 30여 년 동안의 대비 실험을 거쳐 장강 이남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없지만 회하 이북의 미소알칼리성 토양 지역에서는 화학비료를 적당히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다수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과학원 봉구농업생태실험소 주안영 소장은 화학비료의 장기적 사용과 지속적 생산의 불가능 등 관점을 수정함으로써 황하와 회하 지역의 안정된 생산 능력을 위해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안영 소장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되며 반드시 국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작물 생장에 대한 국내 토양의 기여율은 40%가량이지만 미국은 60%를 점합니다. 그리고 국내 인당 토지 자원이 적다 보니 토지 자원이 충족한 기타 나라들처럼 토지 효양을 실현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토양 자원의 비옥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비옥도에 따라서 등급을 달리하는 등 토양에 대한 다이어트 전략을 실시해야만 토양 비옥도를 제거하고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세대 과학자들이 배불리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젊은 세대 과학자들은 중국 양식 안전을 수중에 장악하는 데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0년대생인 부소장 마동호는 화북평원은 수자원이 부족한 편이라면서 농업 수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서 그는 현지의 지하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국 사량의 제거는 물자원 소모와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황하 인수 공정과 함께 수위 하락을 유발하면서 지하수의 보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동호 부소장은 반드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측과 연구를 통해서 식량 생산과 지역의 수자원 변화 사이에 정확한 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제정과 조정을 위해서 근거를 제공하고 동시에 농경지 수분의 운동 법칙을 연구해서 더 합리한 농토 수분 관리 방식을 찾고 자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동호 부소장에 따르면 현재 실험전 과학 일꾼들은 토양 수분 문제를 둘러싸고 부동한 시각과 차원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토양 수분 감측기 연구나 무인 항공기 저공 원격 탐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토양 수분 자동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이 이에 포함됩니다. 마동호 부소장은 우리의 목표는 관련 성과를 통합해서 미래 농업 생산에 응용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동호 부소장에 따르면 재배 규모가 제고되지 못하면 관련 설비의 사용이 현실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급속한 농업 발전과 함께 토지 유전이 화북 지역에서 보편화되면서 대규모 재배가 농업 발전 추세로 됐습니다. 현재 실험전에는 10년 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 비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남경토양연구소 산하의 실험소인지라 대부분 과학연구인원의 집들은 남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연구 일꾼들은 봉구 실험전을 결코 배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세대의 과학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었다면서 봉구 농업생태실험소 마동호 부소장은 감탄해합니다. 10여 년 전 마동호 부소장이 봉구에 올 때와 비교하면 현재 이곳의 과학연구 조건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논두렁 실험 수치를 축적하려면 빨라도 몇 년이 걸리며 실험실 연구와 비교하면 논문 발표 속도가 느려지면서 직함평이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과학연구일꾼 신수련은 3년 안 되는 실험은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신수련은 처음엔 논문 때문에 초조할 때도 있었지만 이젠 적응됐다면서 농경과학연구에서 거짓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신수련은 이곳의 젊은 세대들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릉우는 이 몇 년 동안 지방 무대가 없이 연구 성과를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농업과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논문이나 직함보다는 농군들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면 성취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젊은 과학자들은 국가 중점 연구 개발 등 많은 중대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으로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 장려를 받았습니다. 생태실험소는 또 중국과학원 중국생태계연구네트워크 5년 종합평가에서 우수 생태소 영예를 3차례나 받았습니다. 현재 봉구농업은 거독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농업 발전으로 인한 일출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 인당 소득은 지난 세기 70년대 말에 100원 미만에서 1990년에 541원, 2018년에 11,5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몇 세대 과학자들의 확고한 노력으로 농민들의 생활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봉구는 농업 산업 라인을 끊임없이 늘려 생산의 융합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진달래 고향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에 함강은했습니다.
주황인민 방송국입니다.
주황인민 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병